이틀 전에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본적은 전라남도 진도로 추정되며 출생지는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대략 이 가족의 새로운 이름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색깔은 하얀색이고 귀가 축 처진 배가 뽕실뽕실하게 부른 강아지입니다. 저희 공동체로 오게 된 주요 경위는 이러합니다. 남해 누가 의원장님 근무하시는 그 남해 누가 의원의 한 간호사가 이 강아지를 새끼를 세 마리를 이렇게 개가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그 세 마리를 이렇게 강아지를 받아가지고 이 더 이상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한 마리를 이제 공동체에 분양해주게 되어서 12월 13일 주일 아침에 공동체로 와서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온 한반도가 맹추위로 꽁꽁 얼어붙었던 정말 추웠던 한 주간이 지나갔는데 한 주 중반쯤 되었을 때인가 아 녀석이 밤새도록 깽깽거리고 우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전에 공동체 강아지를 여러 마리를 키워봤더랬습니다. 그 중에 한 경험이 밤새 그냥 한 시간 이상을 자지러질 듯이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에 우리 1층에 사는 형제랑 저랑 뛰어나가서 보니까 아 그냥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무언가에 가슴이 받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마당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소리를 하고 막 고통스럽게 짖어대다가 결국은 숨을 헐떡대다가 죽어가는 강아지를 한 마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맹추위 가운데서 이 새벽에 밖에 있는 구름 위에 그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거칠게 울어제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버랩되면서 야 이것도 사고 난 거 아이가.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접어갔나? 이게 뭔 일이지? 뭐 잘못 먹었나? 그 다음 잠을 설쳤습니다. 나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또 나가기는 싫고, 제발 좀 거쳐라, 저 소리. 별일 없기를. 결국 그러다가 사실은 밤을 홀딱 새고, 니엇니엇 문동이 털 때쯤에 제가 그냥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1m쯤 되는 이 개줄이 목에 걸려있는데, 밤새도록 놀다가, 이게 울타리에 칭칭 감긴 거예요.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니까 줄이 감겨가지고 1m쯤 되는 이 길이가 결국 한 20cm만 남겨두고 더 이상 지가 못 움직이는 겁니다. 울타리에 매달려가지고 낑낑대니까 밤새도록 이걸 땡겨서 그냥 이렇게 한번 지 아이들이 만드신 박스 계집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땡기니까 땡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거죠. 이렇게 칭칭 감겨있는 걸 야 이놈아 그럼 한 대 때리면서 이리를 풀어주면 되는데 제가 풀어줬잖아요. 그렇게 이 강아지가 밤새 한 두세 시간 동안을 울타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자기 목을 묶고 있던 이 개줄이 짧아지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던 거리가 헛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힘을 줘가지고 이 녀석은 정황을 보지 못하고 왜 걸렸는지 알지 못하니까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면 힘을 줘가지고 당기면 당길수록 자기 목이 아프고 자기 그 울타리 쪽으로 가면서 꼼짝을 못하니까 그냥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를 한자로 뭐라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박. 속박이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얽음해가지고 더 이상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오직 고통과 죽을 것 같은 긴장감이 자기를 엄습해오는 불안의 상태에 묶여버린 겁니다. 꽉 묶여버려가지고 이 강아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냥 보통 울부짖는 강아지 소리가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강아지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두세 시간을 울어대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황을 사실은 속박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마음껏 어디론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적절한 어떤 사회적 신분이 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느 정도의 건강과 생명의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확보되어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비교적 길어서 70년, 80년, 때로는 90년, 100년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속박이라고 하는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70년, 80년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해서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70년, 80년은 속박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자유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한계 상황을 풀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목줄이 불과 2, 30cm밖에 안 남아가지고 낑낑대는 강아지처럼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없고 뭔가를 하려고 버티고 버티고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더 우리의 목을 조아오는 그런 속박의 줄처럼 영적인 속박이나 심리적인 속박이나 육체적인 속박이나 관계의 속박이나 가족의 어떤 문제나 이런 속박의 상태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점잖게 앉아있고 점잖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속박 가운데 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 죄의 속박의 결론이 뭐냐? 영원한 죽음이고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속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속박을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 며칠 방학하고 나서 공동체 아이들이 낮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갑자기 강아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집 강아지가 이 집 아이가 와가지고 산책시킨다고 개줄 잡고 온 동네를 끌어다니고 그 다음 또 이 집 아이가 또 산책시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혼자 그렇게 막 울타살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목줄이 2, 30cm밖에 안 남았을 때는 속박입니다. 근데 비록 1m 정도 되는 여유의 길이가 있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이의 손에 거줄이 들려지면 함께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목에 줄은 여전히 있지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이 공동체와 이 동네와 산골짜기와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속박, 죄악 가운데 있는 속박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아니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그것도 깨끗하고 참 잘생겼고 그것도 참 순전했던 그 짐승들이 애매하게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시대의 짐승들의 죄는 대신해서 죽어갔던 대속의 그 제물 짐승은 일회용이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이 한 마리씩 죽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한 번밖에 대속해 줄 수 없는 대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갚아줄 수밖에 없는 대속으로 일회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완전한 대신해서 그 속박을 풀어줄 수 있고 또 그 속박을 대신 담당하게 될 대속을 약속하시게 되고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애매한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게 하셨으며 죽음에서부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덮고 있던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던 죄와 그 속박과 죽음을 일시에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이 영원한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그래서 그 대속을 위해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 사실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해 전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탄의 예배를 축하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축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은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축하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우리라기보다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예수님 입장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축하한다라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격해야 되고 감동해야 되며 그것에 무릎을 꿇는 경배의 예배여야 됩니다. 성탄 경배, 성탄 감사, 성탄을 향한 감동과 감격의 예배 그게 사실은 의미상 바른 거죠. 이러한 대속의 의미가 상실된 채 그저 연말과 겹쳐서 세계에서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 대한민국에서 케이크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날 1년 중에 케이크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24일부터 연말까지 성탄절 전후입니다. 그저 즐기고 기쁨을 주고받고 아이들도 그러죠. 아빠 이번 석탄 선물 뭐 사줄 거예요? 옆에 있는 누나가 그럽니다. 네가 선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여러 차례 강조하고 강조하면 달려들죠. 아빠, 이번 성탄 선물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은 좋지요. 기뻐하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이 대속의 의미를 제외한 채 그냥 분위기에 편승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누린다는 것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두 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묵상하거나 감격하지 아니한 채 성탄 시즌이라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상업주의요,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며 타락해하는 이상한 본질이 호도된 엉뚱한 즐김밖에는 되지 않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길게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는 거짓된 교훈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하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대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함과 동시에 대속의 교리를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게 읽었던 이 내용을 비교적 간략하면서도 조리 있게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격해야 되는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리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사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1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절 앞부분, 방금 읽었던 내용의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조만간에 등장할 것이다, 등장하고 있고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짓 선생들은 이번에만 특별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과거에도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어 왔고 쭉 있어 왔던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된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조만간에 나타난다. 여러분, 진품과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지 않습니까? 진품일수록 모조품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나 주장을 1절 하반절에서 요약해 주기를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또는 부인하는 것을 거짓된 가르침이고 이것을 전하는 자를 거짓 선생이라고 결론 삼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곧 거짓 선생들의 오류가 왜 거짓이냐면 먼저는 신학적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학적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1절 하반부에 있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내용이 베드로서 전체 2장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밑줄을 두 번 꺼야 되고 별표를 다섯 개 치야 됩니다. 수능에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오면 나올 게 없습니다. 2장 전반부에 2장에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예수님을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논제를 풀어갑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위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학적 오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학적 오류와 함께 반드시 신학적 오류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진리를 바로 찾지 못하면 두 번째 오류와 왜곡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심각한 윤리적 오류와 왜곡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윤리적 오류를 갖고 있느냐면 돈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자기를 업시키려고, 자기를 출세시키려고,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상대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15절과 16절에 보면 구약의 이방 거짓 선지자 발람을 예로 소개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소개된 내용을 쭉 읽어보면 민수기 22장 그 내용을 보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냥 맨 처음에는 이 왕이 와가지고 자기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뇌물을 들고 원하니까, 재물을 들고 원하니까 그것에 혹해가지고 사실은 거짓된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거짓 선생들은 돈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탐욕에 찌들어서 뭔가 상대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부유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어떤 윤리적 왜곡과 잘못을 저지르냐면 드러내놓고 악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합니다. 감각적이고 말초신경적이며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드러내놓고 악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14절에 보니까 음욕을 품습니다. 음탕하고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꿰어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상해 돈에 관심이 많고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며 약한 자를 또 쓰러뜨리고 음욕을 품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윤리적인 심각한 오류와 왜곡 현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심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탐욕이 바탕이 된 윤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은 요한의 지적에 의하면 이 세상의 것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고 심리적 현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의 것에 이 탐욕이 바탕이 되어 있는 자기 욕심이 바탕이 되어 있는 특징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 땅의 삶에 대해 자랑하려는 특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은 항상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의 것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이어질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윤리적 현상이 그렇게 왜곡되고 오류관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신학적인 오류가 발생하면 윤리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를 다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진리체계, 신념의 체계가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왜곡이 발생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대로 자기가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정치가가 정치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늘 보는 일 아닙니까? 불교도, 힌두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체계, 신념의 체계,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교리의 문제가 분명하게 건강하지 않으면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윤리가 그렇게 우리를 휩쓸고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 이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확인이 되니까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력이라고 하는 한자가 요즘 뜨는데요. 이 매할 때 매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를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여러분 빙빙 돌고 있던 이 매가 먹잇감을 향해서 빙빙 그냥 이렇게 쥐 날아가는 거는 먹을 것을 찾지 않는 거죠. 매가 하늘에 공중에 빙빙 도는 거는 먹잇감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먹잇감을 찾아서 응시하고 있으면서 그 지점 위를 빙빙 돕니다. 빙빙 돌다가 매가 어느 순간 그대로 정지해 있습니다. 돌다 말고 날개를 파닥끄면서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겁니다. 저 녀석을 지금 내려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딱 마지막으로 먹잇감을 찾아놓고 먹잇감이 긴장을 놓고 있나 놓지 않고 있나 그걸 쳐다보실 때 빙빙 돌지 않냐고 그냥 멈추신 채 날개만 파닥거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본능적으로 됐다 싶으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되죠? 쏜살같이 샥 내려와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병아리나 닭을, 뱀을 또는 쳐갑니다. 이 매가 그렇게 전속력으로 내려와서 먹잇감을 탁 쳐가는 힘, 그게 바로 한자로 매력입니다. 여러분 매력의 한자적 어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매가 먹잇감을 향해서 그렇게 쏜살같이 날아와서 쳐가는 듯하게 우리로 하여금 유혹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쏙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도 합니다. 돈 앞에 굴복되고 명예 앞에 굴복되고 온갖 것 앞에 그렇게 굴복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것은 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전 인생을 걸 만큼 좌지우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과 2절에 보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서 진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선생이다 라고 베드로가 정리해 줍니다. 물론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서 2장에서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은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점차 영향력을 사회에서 퍼뜨리고 있던 영지주의자들, 신령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뭐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윤리적으로 음탕하고 돈을 추구하고 탐욕을 부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신령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령한 삶의 방식, 신령한 지식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2차적으로 이런 영지주의자들만 거짓 선생이라고 한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화시키거나 부인하는 모든 거짓 가르침을 전제하며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구약의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이 영지주의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예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정리하면 거짓 가르침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게 되면, 그리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거짓 선생이고 거짓 가르침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과 같은 특징을 가진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물 없는 샘하고 똑같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한반도 상황에서는 샘물,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지금 베드로가 쭉 살아왔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보면 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 시대에 물을 뿜어내는 샘을 하나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수백 미터를 파내려 가든지 때로는 수십 미터를 파내려 가야 합니다. 굴삭기도 없는데, 그리고 날카로운 철기 도구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메마른 땅을 파내려 가야 될까요? 열심히 샘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가지고 파고 찾고 또 땅을 파고 또 찾아냈는데 샘을 발견하긴 했는데 보니까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얼마나 허탕이겠습니까? 거짓 선생이란, 거짓 가르침이란 뭔가 매력적이어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따라가 봤더니, 한번 따라가 보고 돈도 내보고 그들의 모임에 가보고 그들이 하는 공부를 따라해보니까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베드로는 물 없는 샘과 같다. 물을 정말 찾으려고 했지만 우리를 허탕치게 만드는 꽝! 다음 기회 이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뽑기를 할 때 될 것 같잖아요.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아가지고 딱 했는데 꽝! 다음 기회에. 이런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의 영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3절, 4장 14절, 7장 38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주는, 영생을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두 번째 이 거짓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 뒤에 보니까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 같아, 안개와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구름이 짙게 끼고 아람이 안개가 짙게 끼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위협을 줍니다. 비행기도 못 뜨고 못 앉게 하고, 가시거리가 짧으면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이 겁날 만큼 짙은 안개 속을 걷는다 또는 달린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버리면, 태양이 떠버리면, 떠서 그 온도가 올라가면 이 구름과 안개는 별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 가야 되죠. 대단해 보이지만 표류할 수밖에 없고 상황에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교훈과 교리, 이게 거짓 교리의 특징이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안개와 같고 구름과도 같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베드로가 소개합니다. 반면 요한은 역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기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표현을 베드로가 정리합니다. 잡혀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이 없는, 이성이 없고 지성이 없는 짐승과도 같은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 결국 이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9절과 10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고 반면에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선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세 가지 심판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5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를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노아와 일곱 가족, 노아를 제외한 일곱 가족이니까 모두 합치면 여덟 명입니다.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을 제외하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사례를 또한 언급합니다.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을 예를 들면서 이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가 하고 싶은 결론이 뭐겠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결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엄중하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선생을 따르지 말라. 이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복음에서 돌아서지 마라.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을 믿다가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속담을 인용하는데 22절에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샤워했다가 씻었다가 다시 흙구덩이 똥구덩이 뒤집는 것, 뒤집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럼 개가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지만 왜 개까지 올렸어요. 비빔밥 한 그릇을 토해냈습니다. 근데 조금 지냈는데 이 녀석이 킁킁거리며 지가 토해낸 것을 다시 물 게 없나. 그래서 오뎅을 쭈물라고 킁킁거리면서 토해낸 콩나물 대가리, 토해낸 오뎅을 쭈물라고 또 개가 지가 토해낸 것을 킁킁거리면서 혀를 날름거리는 상태.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그냥 지넣거든요. 다시 또 날라날라 뒹구는 거죠. 진리를 받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복음, 대속의 그 은혜를 믿었다가 알고 있다가 교회를 출석했다가 그 좀 또 다른 매력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기웃거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이나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면 바로 이와 같은 자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결론 삼아 부탁하는 것은 뒤돌아서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마음을 굳게 잡아라.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오늘 베드로서 2장을 이런저런 구절을 정리하면서 정리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성탄절의 이 성탄은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바로 태어난 날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날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날짜인가, 저희 집 꼬마가 언젠가 저한테 이번 주에 물었습니다. 아빠,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태어난 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얘야, 운전하고 있는 아빠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아빠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맞지? 예. 근데 아빠 생일이 언제지? 근데 네가 아빠 생일이 그날이 그날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만약에 뭐 할머니가 말해줬으니까 알겠죠? 그럼 다음에 가서 할머니께 여쭤보렴.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잘 몰라.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사실 잊어버렸어. 걔를 언제 낳았는지 몰라. 근데 그냥 동사무소가 출생신고 하다가 그냥 그날 적어놓은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제가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날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그 당시 기록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또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고향에 자기가 살던 마을이 아니라 호적하러 와가지고 긴급 상황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면서 12월 25일은 사실은 아폴로에게 제사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폴로가 뭔지 알죠? 태양신입니다. 로마 제국의 굉장히 유명한 종교적 절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면서 이 이방신에게 그동안 잘못 믿어왔던 이 민족의 잘못 신들을 제사하는 이 날짜가 너무 풍성해 지내다 보니까 이 황제가 날짜를 그 의미를 더 씌운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분명한데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아폴로에게 제사 지내던 이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던 그 종교일 12월 25일에다가 그 내용을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만 예배하자. 그래놓고 그 이후로 400년 경부터 지금까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좀 더 가슴이 아프게도 그때 그 황제가 신학자들을 시켜가지고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했으면 아마 12월 25일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그러합니다. 동방 그리스 종교, 저 그리스 종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동방 기독교는 1월 7일을 지킵니다. 날짜를 분석해보면서 이 상황을 분석해보면서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총각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태어나신 것을 기념한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던 속박, 모든 억눌림, 불안과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태어난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흔드는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지만 그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영원한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알고 누리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과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21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을 통해 영원한 자유함과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만져주셔서 감동케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주님 확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대속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감격의 심령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